자, 열왕기상 20장은 아람 왕 벤하닷 이야기입니다. 사실 곧 아합 왕 시대에 쳐들어온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화력적으로 보면 아람 왕 군대는 어마어마한 군대죠.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네 것이 다 내 것이다라고 아람 왕이 요구했을 때에 이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항복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아람 왕 벤하닷은 더 많은 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지도 하지 마옵소서 하고 이제 20장 8절에 신하들이 말리죠. 그러자 또 이 아합이 그 이야기를 이 벤하닷 곧 아람 군대 신하에게 말하고 이 아람 왕 벤하닷은 화가 나서 이제 곧바로 공격을 해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좀 우리말로 보면 약간 좀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이 갑옷 벗는 자가 자랑하게 되는데 갑옷 이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말식으로 표현하면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 그러니까 사실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아람 군대는 31명의 크고 작은 왕들과 연합하여서 쳐들어온 큰 군대입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그와 맞서 싸울 수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걱정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걱정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냥 오늘 13절 보니까 한 선지자라고 말했어요. 그 앞에까지 엘리야가 선지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엘리야 시대 때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남겨두셨다고 그랬고 오바다를 통하여서 선지자 100명을 이렇게 동굴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먹여 살렸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선지자인지는 모르죠. 엘리야는 아닙니다. 한 선지자. 그중에 숨겨놓은 7천명의 한 명이겠죠. 이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보냅니다. 이 아합 왕에게 보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 아합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그런 의미죠. 지금까지 아합과 그 왕비 이세벨이 했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악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될 왕이 하나님이 섬겨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모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고 음란히 행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을 행하였던 사람들 더군다나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던 부부가 바로 아합과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 아직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마음이 찡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합을 생각할 때 저 나쁜 놈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 아합이 나거든요.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 아합이 우리는 뭐 아합보다 더 나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경험이 앞장서서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아 물론 아합보다야 더 악하지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50보 100보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전히 우리도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연약한 인생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그 아합이 그런 것처럼 우리도 사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사망의 일을 죄악에 있는 백성들 아닙니까? 진노의 자식이라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 그렇게 표현해서 진노의 자식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용서받지 못할 아합과 같은 인생이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신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읽는 것이 복이고 듣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귀를 열어서 듣게 하시고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늘 말씀 가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청량하기도 싫고 아무것도 하기 싫죠.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죄악 가운데 있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보여지고 또 내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그만큼 사랑하고 계시고 내 영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아합에게 나아가서 한 선자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여기서 많이 들은 표현이죠.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먼저 띄워주세요. 자,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약속하신 게 있어요.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가 싸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라고 말씀하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가? 그렇게 말 안 듣고 선지자 죽이고 불순종하고 했던 엘리야를 핍박하고 엘리야를 정말 힘들게 했던 그 아합 왕에게 왜 하나님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너 승리하게 해줄게 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까? 왜 선지자를 보내신 것입니까? 바로 이 끝의 말씀 때문에 그래요.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는 내가 이것을 통해서 여호와인 줄을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그 한 가지 마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깨닫고 찬양하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자식이고 불순종하는 삶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계속 말씀을 보내고 깨닫게 하고 경험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내 삶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씀을 보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약 은혜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삶에 아 주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청지기로 섬긴다는 것이 또 얼마나 복된 일인지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참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몰라요. 아, 우리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동역자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겠습니까? 왜 동역자로 삼아요? 우리에게 사실은 상급 주시기 위해서 삼는 거죠. 아니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 얼마든지 저 길에 구르는 돌을 통해서도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나를 세워서 나를 동역자로 삼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로 내가 뭔데 하나님 나를 동역자로 세우셨습니까? 이게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응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돌아오고 우리 가족들이 돌아오고 우리 아픈 질병이 치유되고 그래서 응답받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것 마음이 변화해 순간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굳은 마음이 변화해서 부드럽게 되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삶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건강 주십시오. 물질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정말 응답해 주셔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엘리야의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내가 그냥 이 대결에서 내가 이겨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결에서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그냥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들로 하여금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아합에게 보내신 목적도 그겁니다.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것 때문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 자기 백성 아합을 사랑하고 계셨다. 아니 아합을 사랑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신 거죠. 그래서 아합이 돌아와야 북이스라엘이 돌아오고 북이스라엘이 돌아올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우리 기도에 응답해 준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신 줄 믿습니다. 내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싸움 전략과 그리고 그러니까 참 하나님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려는 그 전쟁이죠. 그런데 그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을 지목하시냐면 청년들로 지목합니다. 이 청년들이란 말은 사실은 사람의 숫자도 그리고 이 무기의 상태도 전투의 경험도 승리의 조건이 아니다. 이 청년들은 전투 경험이 없는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아합이 누구를 통하여 14절에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라. 고관의 청년들이 뭘 싸울 줄 알겠습니까? 그냥 오냐 오냐 그렇게 자랐던 그 청년들인데 뭐 전투 경험도 없고 훈련도 되지 않은 이 청년들로 싸우고 있어요. 그럼 누가 먼저 싸우러 나갈까요? 너가 해라. 왕이 해라. 라고 이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너 편에서 먼저 전쟁을 해라. 라고 해서 이 청년들 232명 그리고 뒷받침하는 군사 7,000명 7,232명이 전대에 전쟁을 건 거죠. 그러면 화력으로 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아람 군대의 전쟁을 건 거죠.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17절에 저 청년들이 옵니다라고 정탐꾼이 베나닷 아람 왕에게 말하니까 18절에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그것도 16절이니까 정오에 나갔다고 그래요. 정오에 싸우러 나왔어요. 이 중동 지방에는 정오는 너무 덥기 때문에 원래 낮잠 시간, 낮잠 자는 시간이거든요. 더군다나 화력이 전혀 비교되지 않는 화력도 없는데 더군다나 어마어마한 군사력, 화력을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 소식을 들으니까 웃은 거죠. 야, 저것들이 화친하러 와도 잡고 싸우러 와도 잡고 그냥 서로 잡아라 라고 아람 군대는 그러면서 자기 신하들과 함께 대낮에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랬어요. 왜요? 상대가 되지 않으니까. 그건 무시한 거죠. 참 어미하죠. 자,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우리는 정말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아는 것입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아무리 짧은 것이 짧게 보여도요 긴 것을 이길 수 있고 아무리 약해 보여도요 강한 것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들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아니 전투 경험도 없고 싸워본 적도 없고 무기도 변변치 않는 그리고 숫자도 아주 열악한 이 232명의 청년들을 통하여서 그 아람 군대의 막강한 화력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 전투로. 사실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죠. 가나안 전투, 가나안 정복 전쟁이 다 그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 그리고 신명기 2장과 3장에 보면 헤스본 왕 아모리 왕 헤스본을 물리친 시온을 물리친 이야기, 바산 왕 옥을 이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2장, 신명기 2장과 3장에 그 이야기를 이제 민수기 21장에서 먼저 나왔던 이야기죠. 그런데 그 신명기 3장에 보면 바산 왕 옥의 침대는 철 침대인데 4m가 넘는 침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인이었다 이 말이죠. 더군다나 군사력을 가진 철을 사용하고 있다. 무기에 있어서 상대가 되지 않는 군사력을 가진 바산을 하나님의 군대가 이겼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이기게 하신 거죠? 봐라, 아모리 왕 시온을 이기고 바산 왕 옥을 이긴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거죠. 그렇다면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다. 너희는 따르기만 해라, 순종만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자기들의 전략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군사력으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정말 견고한 성,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게 하셨어요. 그냥 돌기만 하고 와 하고 나팔 소리 함께 소리쳤는데 13바퀴 돌고 마지막에 그 소리 질 때 여리고성, 그 단단한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 그러면서 시작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31명의 왕을 사로잡을 만큼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참 아합이 그때는 어떻게 이 선지자의 말에 순종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기게 하시려고 그런 거죠. 자기 백성들을 살리시려고 아마 그때 순종의 마음을 주셨어요. 아니 그 전까지만 해도 엘리야를 보고 그냥 으르렁거리고 이 막 그렇게 죽이지 못해서 안달했던 그런 아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무명이 한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면 이건 무모한 짓이죠. 그 아까운 청년들을 사지에 몰아넣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순종했는데 놀랍게도 자 승리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아람 왕 베나다시 말을 타고 마병과 더불어 도망하여 피하니라. 21절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화력의 군대를 이겼더라. 싸움의 경험도 없는 이 청년들이 이겼더라. 누가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 말씀은 그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하입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말씀에 순종만 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두려운 문제, 염려, 근심, 걱정 거리가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참 감사한 것은 끝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어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내게 말씀 주신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고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이 친히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